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성도님은 잘 들으세요. 나긋나긋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겠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에 다섯 번에 걸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네 번째, 이제 베스도 총독이에요. 총독이 바뀌었어요. 2년이 지나도록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지난 3차 증언을 했었잖아요. 24장의 내용이었는데, 거기 24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24장에서 이스라엘 공회 사람들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인을 데리고 와서 네 가지를 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고소를 뿌리쳤어요. 뭐야, 나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별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이때까지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얘기했다. 부활 소망을 증거했다. 라는 것으로 그들의 고소를 아주 간략하게 그냥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24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제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벨릭스가 바울에게 계속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14절에 보면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있는 것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벨릭스가 계속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알기를 원했지만 사실 벨릭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모으는데 기가 막힌 그 장기가 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때 그냥 온게 아니라 연보들을 모아서 갖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을 어떤 얘기로 듣고 그 내용이 돈을 갖고 온다는 내용이 꽂혀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돈을 받을까 하고. 25절에서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받을까 하고 2년 동안 잡아놨었어요. 바울이 의와 여기 보면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대요. 두려워는 하는데 참 역사상에 가장 끔찍한 말을 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 성경은 여기 이제 시방은 가라. 뭐 그래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이 벨릭스가 듣고 있는 복음의 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것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심판과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의외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은 세상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배에 부른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다음에 예수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수냐고 주일날 일해야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서 그때 믿을 걸 누워서라도 믿으면 되잖아요. 꼭 교회가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때까지도 안 해요.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것처럼 크신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렇게라도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도 안 해요. 벨릭스는 자기 눈에 보이는 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절제, 이 거룩에 대한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되는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더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벨릭스는 돈 모으는 재능은 굉장히 많았는데 정치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2년 있다가 왔던 다음 총독이 베스도라는 총독이었는데 이 베스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 정도가 역사의 기록의 거의 전부예요.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책에 잠깐 이름이 나오는 정도고 굉장히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는 유대 총독 중에 한 명이 베스도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베스도가 벨릭스가 아주 잘못해놓은 정치를 그 수습하느라고 자주 정신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는 걸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가고 이제 베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끈질기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여기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대제사장이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임명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총독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총독에게 대제사장 임명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신제가 아니라 마음에 들면 이 사람 했다가 이 사람이 좀 안 들면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전직 대제사장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다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다 모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베스도가 있을 당시에도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빠 이제 5차 증거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도 마찬가지고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 행직을 굉장히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그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는데 그 길에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베스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벨릭스 때. 근데 2년이 지나서까지도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열심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온거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그 열심이죠. 바울도 그 열심에 대해서는 자기가 간증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이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도. 율법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겠어요. 이때 그 전까지는 자기 편이었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편, 적국이 돼가지고 적국에 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얄밉지 않겠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최고위층 사람이 남한에 넘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뭐 황장엽씨인가? 이런 사람 왔을 때 북한에서 얼마나 황장엽씨를 죽이고 싶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처음으로 만들 때 같이 했던 사람이고, 근데 주체사상은 썩은 것이다 와서 얘기하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죽이고자 싶어서 남한도 그걸 얼마나 보호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 열심을 내던 사람이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니까 굉장히 죽이고 싶은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내가 그 길에서 반드시 죽이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는 거야? 너는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로마로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내가 로마 시민이 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서 내가 갖고 있는 시민권을 써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죽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속에서는 언제나 지금 구금되어 있고 잡혀 있고 매맞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생기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바울만 그러느냐?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 열심히 운전하고 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뭔가 좀 거룩한 일을 하는 척하고 있을 때만 구속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도우시는 주의 손길이 한순간도 우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어디로 가는 것, 뭐 바울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까봐 도망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내 편안함과 내 유익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눈은 그거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 편한 게 편하잖아요. 좋지. 내 이익되는 걸 찾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일 속에서라도 그 일을 어그러뜨리기도 하시고 어쩌면 그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면서도 너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현상에 대해서만 계속 그걸 보고 잘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된 일에 대해서는 아우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라는 것에만 본다면 진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옛날에 한국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가 창작가 비평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옛날에 한때 불온 서적들을 많이 출간해서 출판사가 문을 닫았던 경험도 있는 데였는데 그 창작가 비평사가 자기 출판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넣은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는 출판사. 그 사실,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이 보이고 있는 그 진실을 우리는 잘 파헤쳐서 보여주겠다. 군사독재 시절에 굉장히 암울했을 때 만들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현상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매일 쳇바퀴 돌고 똑같고 매일 커스터마 만나느라 매일 똑같은 것 때문에 화를 내야 되고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좋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 속에서 그 커스터머 한 명을 만나기 위하여 그에게 선하게 웃는 것으로 아니면 나로 하여금 모든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손길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단순히 예배를 한다는 것,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여러분의 매일매일 뭐 큐티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순간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원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진 그 구원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번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으니까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자꾸 부르려고 하니까 그 현상만 자꾸만 가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거죠.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울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내가 가이사르에게 호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바울이. 못할 수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얘기하잖아. 내가 아라비아 왕이 자기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광주를 타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도망갈 때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했을까요? 겁나서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났으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매일매일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고 한숨 나는 순간도 있고 그 일들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흥을. 그 부흥을, 그러니까 부흥 그러면 우리 교회 숫자, 교인 성도 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부흥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가요? 자신이 있으셔야죠, 자신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맞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매 순간 부흥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그 작은 교회 목사들 모임 그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모임 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들 줌으로 미팅이 있었어요. 얘기하면서 그 이제 피드백들을 쭉 받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한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각각의 교회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계속 갈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계속 있다가 주일학교에 애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점점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할 거를 다 얘기해 드리고 싶었지만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고민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하고 잘갈 것인가. 다른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설교를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이해를 하고 들을까요? 가끔씩 개혁교회 설교들을 하게 되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설교들을 하게 되면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구속사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법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게 얘기하면 때로는 좀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잘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탄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기쁨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설교하는 것인데 잘안와 닿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듣던 설교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 저는 그래요.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듣는 연습도 훈련도 여러분들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저께 얘기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거였어요. 왜 우리만일까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지역에 너무 없어요. 제일 나이가 어리신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왜이 자기 나이 또래에 이렇게 개혁신앙을 찾기 위하여 고민하시는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거든요. 그때 80년대생 목사님 중에서는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7,000명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실 거라고. 우리도 아직 어려요. 하면서 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왜 나만입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준비하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 부흥이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죽기 때문에 죽는 거 두려워서 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죠.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먼저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뭐죠? 쫄자, 종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옳다고 여기고 거기에 네라고 순종하는 것이 백성다운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주일 설교했던 그 팔복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핏값 당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죽어서 큰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경험하였고 내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세상과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 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다. 나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떤 것인지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난 뭐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진리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로 고난받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겸손해야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잘난 척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잘난 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왜요? 겸손하기 위해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으로 때로는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이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네 번째 베스도에게 증거하는 부분은 아주 짧아요. 2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보면 여기서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렇죠? 가이사에게나 그러니까 로마법이나 가이사에게는 로마법으로나 로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를 대항해서 로마에게 대항하고 있는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다 라고 고소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에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거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 과연 바울이 얘기하고는 율법을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켰나요? 물론 지금 실질적으로 잡힌 것은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었던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은 거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지 않은 거였었는데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모습이 어떨 땐 보일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흐르는 내용, 율법 안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 나중에 나올 텐데 우리가 산상수훈 보다 보면 나올 텐데 율법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기본이 큰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그것에 의해서 바울은 나는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안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킨 거죠. 근데 두 번째 보면 성전에 뭐라 그래요? 성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아, 율법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가 율법의 법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심으로 다 지킨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이 언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제,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이 율법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율법을 나는 매번 제사를 지내고 올라가서 뭐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일이 완성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지키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만 안식 후 첫날만 주일인가요? 거룩한 날인가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날들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로마서 12장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예배를 드려요. 그럼 주일날 뭐하러 모이세요? 주일날 모이는 것은 공적인 예배로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적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듣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기도로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에 공적으로 모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공적 모임과 매일매일에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의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과 성전. 또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데 곧 70년이면 이게 지금 50년대 말이에요. 그러면 또 70년, 10년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가 하도 안 되니까 들어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싸그리 다 정리해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우리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정말로 나의 눈을 막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그 아직도 뜨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